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 등을 보도한 현지 언론사 5곳에 강제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언론사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독립 언론인 미얀마 나우와 미지마, 버마의 민주소리, 키트디트, 세븐데이 뉴스 등으로 인터넷 매체는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위 상황을 적극 보도해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어제 국영방송 MRTV를 통해 이들 매체는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든 방송이나 신문 발행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군부의 폐쇄 발표에 앞서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마의 민주소리 측은 군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기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지만 이번 시위에서는 나라 전체가 시민 기자가 되었으며 군 당국은 정보 흐름을 차단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어와 미얀마로 시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한 미얀마 나우는 현재 홈페이지와 사회 연결망 서비스 접속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 이후 언론인 수십 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AP통신과 미얀마 나우 기자에 대해서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어젯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야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주의 위기를 피해 미국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안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2022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임시 보호지위 TPS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8일 현재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국적자나 마지막 거주지가 베네수엘라인 무국적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TPS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 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광범위한 기아와 영양실조, 무장세력의 영향력 증가, 억압, 인프라 붕괴 등 인도주의적 위기를 포함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가로막는 베네수엘라의 비정상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약 3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거듭된 공격이 사우디의 진정한 안보 위협이라며 사우디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 반군의 빈번한 공격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다며 이런 고조된 공격은 평화에 대한 저희의 진지한 이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과 영내 다른 세력들로부터 진정한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사우디의 영토 방어 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사우디에 대한 후티 반군의 잦은 공격은 평화에 대한 진지한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후티 반군의 공격을 멈추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후티 반군의 최근 공격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예멘에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연합군과 후티 반군 간의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대량형 원심분리기를 사용한 우라늄 농축을 시작해 핵 합의를 추가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2020년 3월 7일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대량형 원심분리기인 IR-2M의 세 번째 캐스케이드에 6불화 우라늄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IAEA의 이번 보고서는 이란이 핵 합의를 추가로 위반했음을 의미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복원한 제재로 금지된 원유 수출을 재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최대 고객인 중국 업체에 조용히 상당량의 원유를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도의 한 정유사도 미국의 이란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원유 수입 계획에 이란산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6년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만족한다고 밝히고 이번 합의가 미 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최고는 7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6년을 기간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양측이 건설적인 협상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나라가 합의한 협정의 기간이 6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On March 6th yesterda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egotiators did reach a consensus on a proposed text of a new six-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인 7일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안보를 강화하게 될 새로운 6년짜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문구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합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마지막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BOA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며 양측의 합의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이 협정 기간을 6년으로 확인한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전임 행정부 때에 비해 요구 조건을 완화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한국인들은 우리의 동맹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South Koreans are our allies. So in the context of a relationship with a close ally, with a treaty ally.
따라서 가까운 동맹 그리고 조약 동맹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요구는 동맹의 근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선의로 또 건설적인 협상에 임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양측 모두의 혜택이 되는 합의라는 사실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양국 실무진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합의를 도출한 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동맹과 상호 방위를 강화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문구의 합의를 이룬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Proposed agreement reaffirms that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for Northeast Asi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커비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미한 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현재 분담금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국무부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정 과정에서 미국이 적용한 노력들은 세계에서 특히 해당 지역에 대한 동맹, 우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당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 합의에 도출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전후회 회장은 8일 VOA에 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전반적인 동맹관계에 영향을 준 문제에 진전이 이루어져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certainly encouraging news that there is progress being made on a matter that is very important to the military part of the alliance.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공개될 합의 금액과 관련해 어떤 액수가 나오더라도 상호 합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동의했다면 그것은 좋은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정 유효 기간도 다가오는 양국 정부 선거의 여파로부터 완벽히 차단되는 기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right number is the one that is mutually agreed upon. And so I don't know what that's going to be, but if it's mutually agreed upon, it's a good number.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한 관계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역내 주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ing able to work through common problems and common challenges together. So it's no longer a distra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at's a good thing.
다만 리스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부담 분담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미국민들은 한국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으로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 make the argument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gave the Biden administration some leverage at the negotiating table.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만들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이점을 살려 새 협상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리스 전 실장은 실질적 분담금 증액을 도출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삼파 역할을 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양측이 구체적 협상 결과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일단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미한 정부가 모두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로 발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년 당시 분담금 협상 지원에 관여했던 샴포 전 사령관은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한국의 부담 분담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일부 워싱턴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unfair to compare the NATO burden shar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s burden sharing with the United States.
미한 동맹은 양자적 관계인 반면 대서양 조약기구는 다자적 기구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양쪽이 처해 있는 정부 환경도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동맹들의 일률적인 부담 분담 기여 잣대를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동맹 가운데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기여를 한 나라라며 수년간 기대 예상치보다 낮춘 유럽의 동맹국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샴포 전 사령관은 최근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2% 인상으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각각의 동맹과 맺은 세부 협상은 각 정부에 처한 환경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절대 수치만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정책 검토 과정에 목소리를 내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 지난달 초 상정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올해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 처음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입니다. 뉴욕의 지역구인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 주도로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미셸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화상 상봉 등의 방안을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과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이후에 처음 상정됐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습니다. 올해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데다 새로 들어선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검토할 뜻을 밝힌 터여서 이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영김 의원은 최근 화상포럼에서 임기 첫 한 달 동안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공동 발의를 꼽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is truly serious about working towards a peaceful future with South Korea, then its participation in such reunifications must become the norm.
연기무원은 북한이 한국과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데 진지하다면 이상가족 상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부위원장인 민주당 앤디 레빈 의원이 지난 2일 각각 상하원에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쏠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마키 의원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메모랜덤은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의도치 않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국무부와 재무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범정부적 제재 정책 검토가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전반적인 핵무기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으로 꼽히는 마키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태세를 대폭 변경하고 국방비용 초과 문제를 해결하며 이란과 북한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과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미국의 외교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최우선 사안은 중국 문제인 만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정책과 대북 정책을 연계해 이해해야 한다는데 의회 내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초당적 패키지 법안 발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 상하원에선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한반도 문제로 다루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라며 미국은 영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ere we have to put the pressure on, and I think that who has to play a bigger role in this is China.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1월 초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영향력과 악의적 활동을 증가시킨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 뿌리를 둔 외교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se of the term quote strategic patience as a foreign policy concept. Now this was the phrase.
설리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부실하고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들이 국무부와 면담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미 하원에 재발의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9일 국무부 한국과 당국자들과 화상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이산가족 USA가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 한인들의 인적사항을 담은 최신 명단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후속으로 면담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리 대표는 이상가족 USA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봉 추진 명단은 97명이었지만 최근 몇 달간 다시 연락한 결과 사망과 고령, 거동 제한 등 여러 이유로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이 45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대표는 국무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이산가족 문제도 우선순위로 삼아줄 것을 9일 면담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message is to prioritize elderly 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in their North Korea policy. But I think to be specific, it would have three concrete suggestions of one.
리 대표는 국무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요구는 세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에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은 제외하고 미국 적십자사가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의 신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인도주의 조정관이나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리 대표는 아울러 이달 중으로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와 협력해 미 하원에 재발의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에게 서한 보내기도 이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We hope to target moderate Republicans because I think right now our strategy is that we want more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to co-sponsor the bill.
리 대표는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의 서명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현재 한국계인 영김과 미셸 스틸 의원들을 포함해 공화당 의원 4명 정도만 서명한 상황이고 그 외 지지 의원들이 거의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지지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리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한인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은 4일 트위터에 대대적인 북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연방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현재 22명인 가운데 지지 의원 수를 200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8일 VOA에 많은 재미 이산가족들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올해 우선 화상 상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팬데믹 COVID-19 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비디오 상봉을 원합니다. 올해 우선 비디오하고 전화 상봉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20년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온 이차희 사무총장은 바이든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또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의회에서 한인 의원들이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점 또한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김 의원의 경우 에드로이스 하원 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직접 다뤘었다는 것입니다.
영김이 주니어 congresswoman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20년 넘게 한인 이슈를 다뤄온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산가족 일을 에드로이스 하원 의원 뒤에서 해온 사람입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이 더 있다고요. 4명의 한인 하원 의원이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이차희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가 급하다며 20년 전 활동을 시작했을 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숫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부분 사망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손을 붙들고 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장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손을 붙들고 우시는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지난 2000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이후 북한 내 친지들과의 상봉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풀뿌리 운동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미 의회도 2001년 상하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 의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선박 입출항이 끊겼던 북한 남포와 대안의 석탄 항구에 최근 다시 선박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 광산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북한의 석탄 관련 활동이 중단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었는데 광산에서 다시 채굴 작업이 재개됐는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8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길이 약 150m로 추정되는 선박이 플래닐랩스의 위성 사진에 촬영됐습니다. 지난해 8월 선박 운항이 끊긴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 포착된 대형 선박입니다. 이후 이 항구에선 같은 달 15일 두 척의 선박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튿날인 16일엔 두 척 중 한 척이 떠나고 또 다른 한 척이 입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달 8일부터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최소 8척이었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석탄을 적재하는 듯 적재함의 덮개가 처음엔 닫혀있다가 이후 열려있고 일부 선박의 적재함 속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항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석탄이 취급되지 않은 듯 회색 빛깔의 바닥을 드러내거나 석탄이 아닌 다른 물체가 취급되면서 검정색 바닥이 사라진 모습이었지만 지난달부터는 항구 전체가 줄곧 검정색을 띄었습니다. 다시 석탄이 취급되면서 석탄 가루가 일대를 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미 스탠포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포 석탄 항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On the 16th, there was two ships there, one with two hulls, and one with three, probably four.
지난달 16일 두 척의 선박을 살펴보면 한 척에는 두 개의 적재함이 있고 또 다른 선박에는 세 개에서 네 개의 적재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선박들이 자주 입출항한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항구 바닥에서도 석탄으로 인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포 석탄항에서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해 침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던 북한 광산들의 상황을 일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두 달간 석탄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끊긴 데 대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광산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광산이 물에 잠기면서 채굴 활동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석탄을 운반하는 선박들의 운항도 멈췄을 것이란 추정이었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은 당시 BOA에 만일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면 광산도 침수돼 오랜 기간 배수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석탄 생산이 중단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8월 달에 그 태풍이나 그 홍수로 인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배수를 하는 정도가 침수가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가 어떤 강산에 갔을 때 배수가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배수하는데 뭐 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최 소장은 남포항 인근 광산지대인 평안도 지역은 지대가 대체로 낮다며 홍수와 태풍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남포 석탄 항구에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대형 선박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관측됐었습니다. 또 다른 석탄 항구인 남포 인근 대한항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선박 움직임들이 끊겼는데 이곳에서도 최근 선박들의 움직임이 다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으로 지정됐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꾸준히 밀수출을 하며 석탄을 주요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전년도인 2019년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해석 지침을 내놨습니다.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남한 어느 곳에서도 전단 살포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9일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령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에서 전단 등 살포라는 제24조 1항 3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석 지침을 통해 제4조 제6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석 지침에서 제4조 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이라고 한 대목은 대한민국 영역 중 군사분계선 이남인 남한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인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행위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금지토록 돼 있고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선 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 대상이 남한 전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석 지침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일대 남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던 것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대표입니다.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제정한다 이랬는데 접경적과 관계없는 말이지. 남한 전역으로 한다는 건 스스로 이유를 배반이고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죠.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막기 위해 법 조항의 모호한 대목을 명확히 하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해석 지침이 더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남북 군사 합의에서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 금지를 군사 분계선 일대로 특정했는데 해석 지침은 남한 전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로 규정했다며 이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나 국내 일각의 우려는 표현의 자유, 즉 다시 말해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한국 땅에서의 비판의 자유가 억제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해석 지침은 이와 함께 이 법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금지하는 살포 행위에 대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일각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통일부는 해석 지침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은 살포된 전단 등이 기류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통일부는 이번 해석 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석 지침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시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지위 향상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 안에 성정책위원회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명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국내외 정책이 여성의 존엄과 동등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여성들은 백신 연구원, 의료진, 공중보건 관료로서뿐만 아니라 학교, 식료품점, 농장 등 필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 이는 정의와 공정, 품위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 모두가 더 낫고 더 안전하며 더 풍요로워지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무부에서 열린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 시상식에 참석해 여성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제 용기 있는 여성상은 때로 개인적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평화와 정의, 인권,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탁월한 용기와 지도력을 보인 전 세계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국무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중국의 첫 여성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왕유 변호사를 포함해 이란과 미얀마, 벨라루스 등 15개국 여성 2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많은 경우 인권 유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여성과 소녀들이라면서 미국 외교 정책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존엄이 우선순위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often women and girls who are the most vulnerable to human rights abuses. That's why the equal rights and dignity.
이어 해외 정책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요구를 염두에 둔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은 더욱 효과적이고 더욱 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When we design our foreign policy with the rights and needs of women and girls in mind, our policy is more effective, more humane.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여성들이 힘을 받을 때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가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중심 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많은 경우 여성들이 폭력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은 침묵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없고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여성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이번 달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능한 한 여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엔 내에서 여성의 의견이 평가되고 들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uring my presidency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is month, I'm bringing the voices of women experts into our meetings.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전 세계에서 여성이 국가 수반인 나라가 22개에 불과하고 각 나라의 여성 장관은 21%, 의회 의원은 25% 미만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Just 22 countries have a woman as head of state or government. Just 21% of ministers are women.
그러면서 각 나라와 기업체 또 기관들이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신속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특별 조치와 쿼터제 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유행이 전 세계에 재앙이 된 가운데 여성이 입는 피해가 특히 크다며 이에 대한 회복 역시 여성이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여성을 위한 일은 단지 여성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의 고위직 여성을 늘리고 양성평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여성권을 잘 보장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지키는 게 거의 없어 모순투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서울사무소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당국에 성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인권 증진을 촉구했습니다. 법적 제도와 실제 적용에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고위직 여성 비율을 늘리며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정폭력 방지 대책, 취업과 교육 접근성 등에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인도적 차원의 안전한 이주와 이동을 허가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날을 국제 부녀절로 기념하는 북한도 8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며 광범위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해 부강 조국 건설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런 선전은 실제와 많이 다르며 모순이 많다고 탈북 여성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제팬 망명 북한 작가 센터의 탈북민 출신 김정혜 이사장입니다.
북한이라는 거는 원래 그 뭐 인권의 불모지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진출 같은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입당 비율이라 할 때도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 남전 여비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사회적 진출 그런 게 좀 적죠.
토마스 오에아킨터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월 18일 강요를 교체했지만 새 내각에 여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에 개최한 8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행사 단체 사진엔 여성은 극소수만 포착됐고 지난 4일 종료된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단체 사진은 여성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여성의 혁명성을 강조했지만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옷차림과 머리단장, 화장 등 외모를 고상하고 단정하게 하는 건 도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해 여성의 개성과 취향보단 국가의 요구에 여성이 복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며 아직도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빌미로 1년 넘게 벌여온 정치 탄압과 시장 단속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상이 바로 여성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화해와 평화 구축,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의 모든 과정은 북한 정권의 70년 이상 희생된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최근 영국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씨는 북한에서 가장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이 여성들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이들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좀 많이 힘을 가하면 특히 여성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요. 그래서 대북전단이나 이게 정보를 보내는 것도 우리가 문화적 부분에서 이제처럼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렇게 여성들이 삶에 대한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내서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남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와 규율,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전쟁에 미 육군 군종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에디 카폰 대위의 유해가 7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고 카폰 신부는 한국 전쟁 당시의 영웅적 행동으로 명예 훈장을 받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인을 성인으로 시상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에는 한국전쟁 중 포로로 붙잡혔다 전사한 육군 군종신부 에밀 카파운 대위의 유해를 지난 2일 확인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미 육군과 DPA에 따르면 1916년 미 남부 캔자스주의 시골 농장에서 독일과 보헤미아계 후손으로 태어난 고 카파운 신부는 1940년 로마 가톨릭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944년에 육군 군종단에 합류했고 이후 남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미얀마와 인도에서 복무하다 1946년 제대했습니다. 1948년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카파운 신부는 한국전쟁에 파병돼 제1기병사단 8기병연대 3대대에서 복무 중 1950년 11월 2일 운산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전날인 11월 1일 시작된 전투 중 카파운 신부는 적의 직접 사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움직이며 부상병도를 구출했고 동료 병사를 처형하려는 적을 육탄으로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현장에 남아 부상병도를 돌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카파운 신부는 곧 붙잡혀 중공군이 압록강 남단에서 운영하던 포로수용소 캠프5에 수감됐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도 자신의 안전이나 편안함을 마다하고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고 포로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동료 포로들을 위한 정신적 지도자로서도 계속 봉사했습니다. 포로들에게 믿음을 갖고 석방을 기다리라고 격려했고 포로들의 집단적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수용소 측에 저항했습니다. 카파운 신부는 수용소 경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동료 포로들에게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온 동료 포로들은 카파운 신부의 용기와 온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자신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파운 신부는 장기간 영양실조로 인해 1951년 5월 23일 포로 수용소에서 숨졌고 동료 포로들이 수용소 묘지 한 곳에 그의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카파운 신부의 유해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1868구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11일 카파운 신부에게 명예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훈장은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 훈장입니다. 미 정부는 카파운 신부에게 훈장을 수여한 이유로 영웅적 행동과 이타심을 꼽았습니다. 그가 포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보상병들을 위해 남기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특히 포로로 잡힌 직후에도 개인적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료 병사를 처형하려는 적을 저지해 동료의 목숨을 구했고 그의 이런 용기와 지도력이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카파운 신부는 1993년 로마 가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으로부터 하느님의 종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 칭호는 고인을 성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바티칸은 카파운 신부를 시상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 위틀리 미 육군 장관 대행은 5일 70년 만에 카파운 신부의 유해가 확인됐다며 그의 영웅적 행동과 강인한 정신은 개인적 용기와 이타적 서비스를 추구하는 육군 가치의 전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제이크 김씨 부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첫 아이를 가졌던 제이크 김씨 부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소중한 아이. 무엇보다 제이크 김씨는 집안 혈통을 이어갈 아이를 품에 안고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거의 10년을 넘게 기다렸던 아기인데 그 아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그냥 감정이 굉장히 복차지더라고요. 그 심정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의 어떤 탄생이고 그리고 그게 내 아들이라는 그 생각. 심정이 너무 복차, 가슴이 너무 복차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격해서.
큰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또 갖게 되면서 식구가 넷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두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각별한 의미였는데요. 엄마를 닮은 큰아이, 아빠를 꼭 빼닮았다는 둘째를 품에 안은 부부의 모습은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엄마, 아빠 얼굴이 다 있다, 큰애는요.
아들 둘을 무릎에 앉히는 김지연 씨.
아이고, 잘했어.
얘는 세 살이에요.
집에서는 다 한국말로만 하는데 아기 큰 아기는 벌써 이해를 해요. 밖에 나가면 바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17개월?
이젠 킹
18개월 됐네요. 18개월 됐네요.
봄방학을 맞아 오늘은 그나마 늦잠도 잘 수 있었다는 두 사람. 부모가 된 후 늘 시간과 싸움을 벌입니다.
두 분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오빠랑 저랑 수업하는 날이 달라요. 아기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같은 시간에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될수록이면 날짜를 여일 자체를 제가 뭐 월수금 듣고 오빠가 화목터 이런 식으로 달리 들을 때도 있고 같은 날에 수업이 있다고 해도 오빠가 오전에 있고 제가 오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지 같은 시간대에 같이 들을 수는 없어요. 시간 이제 수업을. 오빠가 화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제가 화요일은 애기를 보고 제가 목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오빠는 목요일에 애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낮에 애기들이 낮잠 시간이 한 1시에서 12시에서부터 한 3시까지 낮잠 시간이에요, 애기들. 그럼 그 시간에 애기들 재우고 한 3시간 동안 둘이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8시에 또 애기들 재우러 보내요. 침대에다 놓고 8시 이후부터 또 공부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공부하냐? 그냥 과제 끝날 때까지. 뭐 조금 심하면 오빠처럼 새벽 6시까지도 가고. 저는 그렇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몸이 지탱을 못해 제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진짜 8시부터 2시 사이 그때 과제나 공부나 그때 하고.
숨 돌릴 새 없이 공부하고 아이 키우다 보니 벌써 6년이란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빠는 뭐 한 학기 남고 저는 두 학기 남았지만 아직도 저희한테는 그 길이 엄청 멀어 보이거든요. 두 학기라는 게 막 하루하루 그 과제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정말 막 온 영혼을 거기다 쏟아 부어요. 저희로서는 뭐 대학 과제가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제2외국어로 뭐 모든 걸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또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시험 하나 뭐 과제 하나에 진짜 영혼을 쏟아부어요 정말.
엄마 아빠가 된 후 서로에게는 조금 소홀해졌지만 학생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좀 더 지금 시간이 좀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순전히 애들을 다 저희가 이제 케어를 하면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좀 데리고 나가서 놀아도 주고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이 잠자러 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 세상인 거예요. 낮에는 애들 세상, 밤에는 우리 세상. 네, 그러면서 삽니다. 그래서 요새는 진짜 사람 사는 게 아, 뭐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네, 무슨 삶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네. 12시에 자면 진짜 빨리 자는 거고 과제가 그렇게 적다는 걸 의미하니까 12시 이후 뭐 1시나 2시나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아 오늘 끝났구나 그런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고 다음날 아침 또 일어나면 또 오늘은 뭐 해야지 막 리스트가 머리에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이 예전보다 또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니까 난이도가 그 제일 어려운 전공 과목들만 지금 남은 거예요. 애들은 또 그만큼 커지니까 활동량이 많아져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누펜만 놓고 이렇게 달래졌다면 지금은 공부하려고 하면 마미 뭐 해달라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어디선가 우당탕 퉁탕 막 소리 나고 막 뭐가 막 넘어가고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무슨 소리 나면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 맞아.
무슨 소리가 나면은 아 쟤네 잘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고 뭔가. 집안이 조용하잖아요. 정막이 흐르게 이제 고요가 흐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하다가 한 2, 30분 지나서 이제 그걸 깨닫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가보면은 아주 난리 난 거예요. 뭐 아주 그 기름이고 간장이고 전 뭐 쌀이고 아주 그냥 뭐
학원에서 바닥에 붓고 기름 간장 붓고 색연필로 막 바닥 벽에 다 칠하고 이럴 때는 정말 조용해요. 그러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좀 조용한데요. 괜찮나요?
아, 지금 저희 시야에 있어요.
아이들이 없었다면 좀 더 편했을 유학 생활. 공부에만 전념해도 됐을 텐데. 그러나 두 사람에게 두 아이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는데
네, 자주 해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디서 태어난 게 그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다 하는 게. 근데 저희로서는 얘네들이 우리가 선택을 이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목숨 건 선택을 안 했더라면 얘네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을 애들이잖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애를 낳으면 걔네들은 또 북한 사람으로 또 우리 같은 삶을 우리 아빠 같은 죽을 때까지 세상 밖을 못 보고 근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얘네들한테 미국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미국 시민권이란 진짜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여느 사람들은 그냥 내가 태어나보니 미국이더라 또 내가 태어나보니 한국이더라
내가 태어나보니 북한이더라
별로 의미는 없죠. 우리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저는 얘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 다 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앞으로도 얘네들이 인성을 바르게 인성이 바르게 크게끔 저희가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고 모든 뭐 대학가
삶의 가치와 질이 다른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자신들처럼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쌀죽에 간장이 가장 좋은 이유식인 줄 알았는데 한두 살 많은 북한에 있는 조카들의 삶과 두 아이의 삶이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만큼 제이크 씨와 지연 씨는 미국에서 아이를 키울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될 꿈을 안고 왔는데 두 아이가 태어나고 미국의 교육을 경험하고 지켜보며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
미국에 와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 부모님하고 미국 부모님들이 애를 교육하거나 애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 방법을 보고 미국 부모님들이 교육 방법을 봤을 때 저한테 맞는 그리고 제가 이게 좀 낫겠다 싶은 그런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연 씨의 이런 생각은 미국 가정의 문화를 경험하는 충격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두 나라의 교육 문화를 지켜본 지연 씨는 자신과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김지연 제이크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3월 9일 잘록한 허리와 날씬한 다리, 오똑한 코와 커다란 눈을 가진 예쁜 바비 인형이 미국 뉴욕 완구 박람회에서 첫 손을 보입니다. I'm a Barbie girl in a Barbie world.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본명이 바브라 밀리센트 로버츠인 바비 인형은 1959년 3월 9일 뉴욕 완구 박람회에서 대중에게 첫 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바비의 공식 생일로 돼 있습니다. 바비 인형은 루스 핸들러 씨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핸들러 씨는 딸 바바라가 종이 인형에게 어른 역할을 시키는 걸 깨닫고 어른 모습의 인형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는 아기 모습의 인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핸들러 씨는 독일 여행 중에 본 독일 인형 빌드 릴리 인형을 본따서 비슷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따 바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바비 인형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바비 인형은 첫 해에 35만 개나 팔려나가면서 최고의 인기 장난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비 인형을 만드는 완구 회사 마텔에 따르면 바비 인형은 전 세계에서 1분에 100개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1910년 3월 9일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사무엘 바보가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14살부터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학교에서 피아노 그리고 지휘와 작곡 등을 배웠습니다. 첫 작곡을 한 곳은 7살 때로 알려졌으며 26살인 1936년 20세기 최대 명곡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발표합니다. 현을 위한 아다지오는 1938년 11월 5일 MBC 교향악단에 의해 뉴욕에서 초연됐습니다. 이 곡은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 플래툰에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바보는 이외에도 바이올린 협주곡, 관현악을 위한 에세이 2번,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등을 포함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1958년과 1963년 각각 오페라 베네사와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